오늘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승객을 가득 태운 유람선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세상은 즐겁게 기쁘게 재미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면 흥을 깨는 거예요. 또 재미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 진리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또 들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저도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고 싶습니다. 평안하다,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만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만 성경을 보세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도 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요 지성인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대단한 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가 신앙을 갖지 않게 된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그런 비정한, 잔인, 무도한 하나님을 나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 또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가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갈등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은 오직 사랑만 해주는, 자비와 은혜만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흉악범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자, 눈 감아주자, 한번 봐주자, 사랑을 베풀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주자, 때가 되면 이 사람 착하게 살 거야, 벌 주지 말자, 이 소리하고 본질상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성인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17절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도 화냅니다. 진노와 그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쭉 적나라하게 설명하다가 오늘 로마서 2장에 그 심판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갑자기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과 복음, 복음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이 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 없다 그러면 복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심판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왜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가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심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절대로 심판 안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의 취미, 소위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의 취미 활동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취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취미가 뛰어났어요. 잠언 2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게 칭찬이겠습니까? 남의 추문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별미를 원하십니까? 씹으세요,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국말에서 파생한 거 아닌가? 가리비 뜯고 씹는다. 별미를 원합니까? 이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즐기는 별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자기 의로 꽉 들어찬 취미 활동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깊은 본질에 대한, 영혼에 대한 심판, 영원한 심판, 절대적인 심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판검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왜? 사람의 판단은 다 굽고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심판을 한다, 절대적인 판단을 한다, 전 인간 못 된다, 저는 영원히 망할 것이다, 영원히 구제불능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리면은요, 정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에 올라가는 가장 큰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 왜? 망할까 봐. 의인으로서 망하는, 의롭게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거야. 그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기가 옳지만 지나치게 판단하고 지나치게 비판하면, 절대적으로 비판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래서 의로움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보면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합니다. 가혹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고 굉장히 관용합니다. 여러분, 남이 좋은 차 외제차 타면은요, 촌놈이 자격도 없는 게 사치를 부린다, 우리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내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뇌물을 받으면 저 부정부패하는 놈, 저 나쁜 놈, 죽일 놈 이럽니다. 내가 받으면 어때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이 감사로 주니까 예의상 안 받을 수 없었다, 예의인 거예요, 예의. 남이 연애하면 뭐가 됩니까? 스캔들입니다. 추자 반지시 됩니다. 내가 연애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또 연애하면 로맨스 그레이가 돼요. 남이 과속하면 난폭운전, 내가 과속하면 시간 전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잣대가 달라요. 이중잣대.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분들 물론 없겠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그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주제가 뭐냐? 다른 성도들의 허물, 교회의 연약,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허물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끊임없이 일관돼, 초지일관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한 번도 격려하거나 기대하거나 위로를 베풀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소위 비판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어때요? 그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들이대는 잣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들이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엉터리고 훨씬 더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로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 지금 이방인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소위 하나님의 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는 자기들은 죄 없다, 어렵다, 심판 안 받을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심판에 대해서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독특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하는 분을 묘사하려고 그러면 두렵고 엄격하고 혹독하고 크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 심판은 엄격한 거 아닙니까? 정반대예요. 사랑이 많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러면 심판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묘사하는 성품과 하나님의 심판 행동에 여러분 이게 모순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러셀 같은 대지성인, 아인슈타인 같은 대지성인들이 왜 갈등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편하고 갈등이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갈등인 것, 그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토록 참기만 하고 사랑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너무도 사랑해, 생명 다해 사랑해. 근데 그 자식이 못된 짓을 합니다. 사사건건 부모 속썩이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저 가만히 내버려뒀다 망할 것 같아. 인간 못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오래 참습니까? 사랑만 계속 베풀고 용돈 계속 주고 칭찬하고 격려만 합니까? 은혜만 베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야단치지요? 포기하지 않고 야단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모가 지쳐서 때리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사랑하기에 야단치고 사랑하기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너무도 사랑하기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릴 때 쾌감이 느껴지던가요? 이야,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던가요? 이 자슥 하면서 그동안 속속이 짜면서 막 때려팰 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던가요? 즐겁던가요? 아니잖아요. 때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엄청난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충돌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냥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집행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이,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극악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들도 영혼 속에 새겨놓은 본능으로 하는 말이에요. 말세다 말세. 세상이 극악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뚜껑 열려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누르고 있지만 무한정 안 되는 거예요. 터져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격발되어가지고 격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행위가 가차없이 집행되는 거예요. 심판은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자리라니까요. 엄청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압축되어 나타난 자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주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했으면, 얼마나 심각했으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잡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들의 죄악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대신, 죄 없으신 아들에게 대신 이 세상의 죄악을 전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실 때 하나님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잔인하게, 왜 냉정하게, 러셀은 잔인해서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잔인하게, 왜 비참하게, 냉정하게 침묵 가운데 아들이 죽는 거,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침묵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세상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에.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돌이 십자가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의 자리인 거예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요 지혜, 이 신비를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심판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본래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원수 마귀,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수로, 대적자로 지금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의 세력들 간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 넘겨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으면 이 전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전쟁을 통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그 대적자의 지도부, 독재자,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속이는 그 독재자에 대해서 전쟁을 통하여 제거하고 보복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심판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거는 복수요,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누구에 대한 보복입니까? 그 독재자와 그 주변의 세력들에 대한 보복인 거예요. 지옥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졌습니까? 바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 지옥불에 던지는 그거 즐기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속아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즐겨서 올바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원수 마귀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당할 심판 도매금으로 같이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로 창조하신 그 자녀된 자들이 원수들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즐겁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갈망과 이 열정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하나님 마음이 계시되어지고 이 하나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지면은 교회마다 구령의 열정이 나고 복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데 한눈 팔기 때문에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몇 주 뒤에 베스트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도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해는 멀쩡하게 잘 뜰 겁니다. 세상 잘 돌아갑니다. 포스코 잘 돌아갑니다. 불심판 당장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심장도 잘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언젠가 확실하게 우리 육체의 심장이 멎을 때가 옵니다. 우리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가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확실한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서도 할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말적인 불심판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계시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타이타닉 호가 언젠가는 침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침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비함으로 예수 구원의 복음의 구명조끼를 지금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신앙을 구명조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번거롭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처음 믿은 분들, 구명조끼 안 입다가 구명조끼 입고 생활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입고 자야 되고, 입고 먹어야 되고, 입고 사람 만나야 되고. 처음엔 그래요. 그러나 오래 믿고 익숙해지면 어때요? 안 입으면 허전하잖아요. 어떻게 구명조끼를 안 입고 살 수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 예수 구원의 구명조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고 부대끼고 힘들어도,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끝까지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믿는 분들이라면 나는 살았다, 나는 괜찮다고 그냥 방관하고 내 구명조끼만 잘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 성도 나쁜 성도입니다. 그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 좋은 성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힘을 합쳐 베스트,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한번 모으기를 원합니다. 관심 기울이시고 노력하시고, 그들은 흥을 깨뜨린다 그럴 것이고 거절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흥을 깨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수백 번도 넘게 반복하여 계시하여 주고 있건만 우리는 자주 안일에 빠집니다. 교회도 자주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심판의 긴박성, 이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엉터리로 허투로 죽은 믿음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굳게 복음의 구명조끼 입고 다른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각성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